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6월 1일 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6월의 첫날이 열렸습니다. 와, 이 6월을 보내고 나면 올 한 해의 절반을 뚝딱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왠지 6월을 시작하는 오늘을 그래서 조금은 더 조급하고 초조하게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제 주위 많은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야, 벌써 6월인데 나 올 한 해 동안 뭐하고 산 거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또 시간만 갔네?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도 시간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하죠. 이 공평한 시간 안에서 최선의 행복과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건 다 나의 몫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시간에 쫓기고 지배당하지 말고 현명하고 여유로운 시간의 지배자가 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잠재력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다고도 하죠. 그걸 좀 더 잘 활용하는 이후의 나날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 뉴스 7으로 시작되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는 북한 새로 읽기 코너도 있고요. 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 한 주에 가장 큰 화제로 떠오른 검색어에 대해 알아보죠. 주간 검색어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올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영국 변이 비루스의 새 이름이 알파로 정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시간 31일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주요 변이 비루스에 그리스 문자를 활용한 새로운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WHO는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변이는 알파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는 베타로 이름 붙였습니다. 또 브라질에서 처음 보고된 변이는 감마로,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는 델타로 명명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1일 0시에 시작된 코로나19 얀센 백신 100만 명분에 대한 사전 예약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치열한 예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등 약 37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선착순으로 100만 명만 맞을 수 있다 보니 시작부터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하는 다른 백신과 달리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장점도 예약 경쟁이 치열한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이번 달부터 한국 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1일 정례 유약 보고에서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1단계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향해 이제는 내적 고심을 마무리하고 대화와 평화의 시계를 앞당기기 위한 장으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31일 제주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청 간담회에서 얼마 전에 있던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하노이 노딜 이후 상황을 좋게 만드는데 정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시간들이었다며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저출산에 고심하던 중국이 한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스근평 중국 국가 주석 주재로 31일 회의를 열어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 동안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추가로 산하 제한을 완화한 것입니다. 중국의 2020년 출생 인구는 1200만 명으로 떨어져 전년에 1465만 명보다 감소했으며 1961년 이후 최저였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리직에 물러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야메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는 이날 야이르 라피드가 주도하는 예시 아티드 중심의 반 네타냐후 블록과 연정 구성 작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트 대표는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친구인 라피드와 함께 국민적인 통합정부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락한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다는 것이 나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한미미사일 지침 해제를 놓고 미국을 비판한 데 대해 직접적 대응 대신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국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지침 해제를 둘러싼 북한 매체의 논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 매체에서 한 논평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 외교에 열려있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 배치된 우리 군대의 안전을 향상하는 실질적 진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위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2일 한미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이후로 북한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는데 여기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문제 삼았죠. 한국으로서는 사실 오랜 숙원이었고 큰 성과였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발하는 이유. 그리고 이 반발이 적절한 것인지 좀 개발 상황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김 기자님 먼저 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42년 전에 한국과 미국이 함께 제정한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 폐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9일 말에 예. 그러니까 지난달 31일이었죠.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을 두고 미국이 말로만 대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적대시 정책을 이어가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을 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의사를 좀 밝혔는데
예.
여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어떤 집중적인 표현을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표현을 했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향해서는 좀 절제된 표현을 썼는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네. 썼는데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 뭐 이런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거칠게 표현을 했군요.
네.
이게 근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북한이 9일 만에 내놓은 첫 반응이어서 조금 더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한미 당국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혹시 나왔을까요?
네, 한국 통일부는 개인 명의의 글이니까
예.
정부가 직접 논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미 국무부에서도 북한 매체에서 실린 논평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둘 다 뭔가 정면 대응은 좀 피한 모습인데
네.
자, 여기서 북한이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침이 제정된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네. 그 42년 전에 네. 한국과 미국이 제정을 했는데 그때가 1979년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네.
미국으로부터 이제 한국이 이전 받으면서 그 대신에 앞으로 뭐 미사일 사거리나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북한에 이런 군비 경쟁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뭔가 핵무기를 탑재할 좀 미사일 개발에 나설까 이런 걱정 때문에 네. 미국이 제한 조치를 취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술 전수는 해주면서도 제한을 두다 보니까 네. 한국은 사실 좀 제약적인 환경에서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북한은 이런 제약 없이 그동안 탄도미사일 계속 개발했었죠.
그렇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체제 경쟁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미사일 개발도 1970년대 후반 비슷한 시기에 북한도 본격적인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다른 나라 미사일을 들여와서 해체해가지고 그 역설기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네. 쭉 했고 지금까지 계속 미사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단거리, 중거리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이 탄도미사일하고 핵무기 개발에 속도전을 네. 가하면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13,000km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 탄도미사일도 과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 위협 수위를 높여왔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비난했던 이 김명철 북한 논평원은 네.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저들이 추구하는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의적인 국가 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앞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그동안 각종 탄도미사일과 핵무기까지 갖추면서 침략 네. 야망을 드러낸 건 북한 당국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봐도 크게 할 말은 네.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한국도 이 지침 해제가 되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42년 만에 이렇게 미사일 지침 해제한 이유는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1차로는 이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위협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네. 이번에 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이 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을 풀어주면서 네. 북한을 향해서 앞으로 한국의 군사 영역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는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해제를 한 거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데 예. 2019년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략 조약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금 미사일 개발 경쟁이 있고 미국과 중국도 지금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도 지금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이런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주면서 이게 중국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국제 정세도 여기에 네. 또 한 몫을 한 것 같네요. 자, 근데 북한에 대해서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만 다룬 건 아니거든요.
네.
유독 미사일 지침 문제만 거론을 했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뭐 이 부분도 여러 해석이 네. 나오는데 의례적인 북한의 반발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을 명분 삼아서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추가 도발 같은 걸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다만 북한이 개인 필명으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화 제의에 지금 고심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한미정상회담이 끝났고요.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예상됐던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향후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재개되길 기대해 봐야겠네요. 자, 오늘 뉴스체크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음원 강자 가수 중 한 분이죠. 헤이지 씨. 이분도 얼마 전에 새 앨범 내고 역시나 한국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따끈따끈한 노래 헤이지 씨의 해픈 우연 들어볼게요.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잃니다 아우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회담 이후 공동성명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 이 내용 짚어봐야겠죠?
네, 크게 두 부분인데요. 네. 첫 번째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사회적 다각적 협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첫 번째 부분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담겼습니다만 일단 눈에 띄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 이걸 환영한다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개정미사일 지침을 종료한다는 것. 이건 뭐 잠깐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것은 북한과 중국의 주요 관심사인데 이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 이런 내용. 그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 이 내용도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놀랐었어요.
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대목.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만 문제가 직접 언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번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 유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대목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놀라게 하고 있고요.
저도 소식 보고 흠칫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얀마 네. 군경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 이걸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구금자 석방하라 이런 내용도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조금 놀랐던 포인트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외교 정책이나 대북 정책의 기조와 좀 차이를 보는 내용이 있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약간 네.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 인권 먼저 볼까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맞아요.
보여왔어요.
예.
그래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될 때 그 전까지는 보통 우리 정부가 그 결의안 제안자로 참석하는 예.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슬그머니 빠졌단 말이죠. 심지어 북한 인권 차원에서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에게 전단을 보내는 활동,
네.
USB 보내는 활동 이런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까지 문재인 정부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북한 인권 상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은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행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러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사일 개발 제한 지침을 종료한다. 이 내용인데요.
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또 군사적인 어떤 긴장을 고조시킬 거라고 북한이 생각하는 것들은
네.
다소 자제해왔는데 미사일 개발 제한 지침 이번에 종료된 것은 아마 북한 당국으로서는 다소 의외였을 텐데 그 대목도 좀 눈에 띄고요. 마지막
네.
세 번째, 이 대만 해협은 정말 좀 약간 새롭습니다.
네.
평화 안정 유지 강조한 건데 이것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어떤 입장을 막 강력하게 피력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랬었죠.
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예. 초점을 맞춰왔잖아요. 외교
네.
정책에. 근데 이번에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은 그동안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외교 정책을 펴왔던 것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그러게요.
대목입니다.
이런 기조가 달라졌다는 데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워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좀 기조와 다른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이유 뭘까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예. 우리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크게 관심이 사실 없거나 소극적인 문제들이었는데
네.
미국이 조금 강력하게 이번 회담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였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두 가지 이유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하나는 백신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번 회담과
예.
동시에 한미 양국이 백신과 관련된 이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내용이 그런 거예요. 미국 백신을 한국에 지원한다는 거. 실제로 1차로 미국
예.
정부는 한국 군인 55만 명분의 백신을 즉시 제공을 하고 6월에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의 모더나 백신을 한국의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뭐 가능하면 기술 이전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백신 이것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양보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실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백신 확보를 좀 일찍 시작한 게 아니라 다소
맞아요.
늦게 시작하면서
네.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그렇죠.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계기로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백신 외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이것이 이번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임기 내에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한번 추진해보고 싶다는 네.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이번 대목에서 우리의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네. 미국이 그걸 막지는 않을 거라는 양보,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네.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좀 원하고 있던 백신 그리고 네.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보를 했다. 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북한 당국의 반응 저희가 살짝 앞에서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당연히 31일 날 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이런 기사로 명백하게 규탄하고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 정책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중적 언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반도 긴장 고조 배후에 누가 있는지 보여준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권모술 수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일을 저질러 놓고 죄의식에 쌓여 이쪽 저쪽 반응을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네.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는 식의 대단히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게요. 이런 네. 비난이 들릴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북한이 미사일 지침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뭐 짐작은 갑니다만 이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대표님.
이 대목은 뭐 당연히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네. 재밌는 것은 1979년 당시에는 당시 미사일 그 사정거리를 네. 180km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사일을 개발할 때 북한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한국에서 개발하는 미사일은. 근데 사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네 차례가 개정을 되었는데 네. 가장 최근에 사정거리와 관련돼서 개정된 것이 2012년. 네. 당시 800km로 사정거리를 늘려놨어요. 예. 자, 그러면 800km면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대략 195km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은 물론이고요. 네. 마음만 먹으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은 이미 2012년에도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예. 북한 당국으로서는 특별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이미. 예. 근데 왜 북한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나섰느냐. 이게 중요할 예.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예. 이 조치가 들어간 것은 사실은 중국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대항하기 위한 태평양 또는 아시아 지역의 견제 군사적 어떤 전선을 형성하는 네. 과정에서 사정거리를 대폭 늘리거나 아니면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면서 네. 중국까지 거리가 도달하는 미사일 개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강력 반발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네. 북한은 약간 새삼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일단 북한 당국도 부담이고요. 네. 이런 제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그럼 북한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중국을 변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강력히 반발하거나 다음에 한중 외교 때 이 문제를 예. 거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북한은 중국 편에 서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의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확실히 중국 편에 섰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의 반발을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유도하고 판을 깔아주는 듯한 네. 그런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자, 국제정세 속에서 좀 유리한 그런 입장에 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비판이 아닌가 뭐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죠. 이번 미사일 지침과 관련돼서는 예. 사실 중국이 굉장히 의식해야 되는 의제고 네. 대만 문제가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의제죠. 그래서 이번 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내용은 북한이 아닙니다. 이른바 미중 갈등, 21세기 네.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어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반응이 중요한데
네.
첫 번째는 중국 관영 매체들과 관변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위급이 직접 나서진 않았는데요. 지금 학계와 여론을 통해서 중국 당국의 네.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요하게 강조했는데 이것은 예. 예상치 못한 거라는 점.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 아주 원색적으로 말했죠. 하지만 이는 한국의 국익과 동북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한중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쳐 후유증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경고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중국 여론은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 내정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미중 회담 때도 너네나 잘해라 서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동맹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미 양국이 분명 얻고 잃은 게 있을 거거든요. 네.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 정부는 세 가지 예. 얻었죠. 백신 확보를 통해서 예. 코로나 사태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계기를 어쨌든 만들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남북 대화 이걸 그동안은 쭉 추진해왔는데 사실은 미국의 눈치나 국제사회의 눈치가 약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번에 미국이 지지를 명시했기 때문에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임기 전에 조금 더 시도해볼 수 있다는 네. 그런 기반은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건데 자주국방이에요. 자주국방. 그래서 이번에 자주국방과 관련된 두 개의 의제가 들어갔잖아요. 미사일 개발 제한 해제한다.
네.
전시작전권 확보를 다시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을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이 자주국방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약간 상충하는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 정부가 자주국방을 핑계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걸 또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네. 충돌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자국의 군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반은 마련했다. 그럼 미국은 뭘 얻었느냐?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 한반도의 그 지렛대를 이번에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네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유의하는데 그동안 한국 정부가 약간은 협조를 좀 덜하거나 소극적이어가지고 이 국제사회 공조를 유지하는 데 약간 좀 불편했을 텐데 이번에 어쨌든 성명에 그런 것들을 명시하면서
네.
한국 정부가 좀 큰 부담이 되지는 않도록 어쨌든 크게는 그 공조, 국제사회 공조와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아, 참 다 같이 행복하게 그냥 으쌰으쌰 잘 살면 좋을 텐데
네.
참 어렵네요. 이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 외교도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대표님께 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북미 갈등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정세 속에서 북한의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도 생각해봐야 돼요. 이번에
네.
한미 당국의 공동 성명에 보면 그 점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미 중간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고
네.
많은 나라들 주변 국가들이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너는 어느 편이냐
그러네요.
이른바 줄서기를 강요받고 네. 있는 미묘한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대만 문제 관심도 없고 시딕도
네.
없는 대만
그러게요.
문제를 언급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 한국 정부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숙제를 떠안은 거예요. 자 그럼 북한 당국은 어떨 예. 것이냐? 저는 오히려 북한은 이런 미중 갈등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비약적인 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어요.
네.
이런 예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에요.
네.
소련하고 사회주의 주도권을 놓고 다툼할 때 중국은 바로 미국 쪽에 슬쩍 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을 통해서
예.
개혁 개방에 성공해요. 그리고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도 그렇죠?
네.
사회주의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베트남 사회주의도 사실상 붕괴할 때 엄청난 위기에 부딪혔잖아요. 베트남은 과감히 외교 전략으로 이걸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끝내버려요.
네.
그리고 과감하게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그걸로 지금 현재는 아시아의 신흥 발전 강국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북한도 유심히 살펴보고 이런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70년 적대 관계를 과감히 청산한다. 이런 걸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연다면
네.
아마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 편에 설 거냐?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예.
또 그걸 통해서 북중무역은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미국과 외교관계를 개선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과의 무역도 더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도
네.
적대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중국과도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북중무역을 대폭 확대한다면 강성대국 실제로 10년 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1인당 소득 뭐 1000달러, 네. 2000달러 말들이 많지만 아마 5000달러 이상 빠르게는 만 달러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달할 수도 있다. 이 외교 전략에 혁신적 변화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도 이제 전략을 좀 바꿔서 예전에서 탈피해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충분히 경제도 발전하고 여러모로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이 되겠죠. 넘어야 할 산도 많겠지만요.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광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가수 유나 씨가 2004년에 데뷔를 했다고 하니까 와, 이분도 이제는 완전 선배 가수 중에 선배 가수 반열에 들어서게 됐네요. 워낙 자그마하고 깜찍한 이미지라 늘 풋풋한 신인 가수 같은 분인데요. 그래도 실력과 가창력은 폭발적인 가수입니다. 유나 씨가 2007년에 발표한 히트곡이죠. 비밀번호 486 들어볼 텐데요. 486은 사랑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화요일에는요. 한 주에 가장 화제가 된 검색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주간 검색어 코너로 함께합니다. 김정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화제의 검색어들에 대해 또 알아보나요?
네. 오늘은 지난 26일 밤 하늘에 슈퍼 블러드문이 뜬다고 해서 다들 하늘 쳐다보기 바빴던 것 같아요. 네. 이 블러드문 준비했고요. 각종 사건 사고 보도에서 언급이 되는 스모킹 건도 준비했습니다.
와, 이 블러드문 저도 뭐 달을 봤는데 하늘에 달이 엄청나게 크게 떠 있어서 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서 핏빛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개개월식 때 달이 붉게 보이는 걸 말합니다.
네.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태양빛을 못 받을 때 완전히 빛이 차단되는 건 아니고요. 태양빛 중에서도 파장이 긴 붉은빛이 지구를 거쳐서 달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지구에서는 달이 붉게 보입니다. 이런 달이 마치 핏빛 같다고 해서 영어로 피를 의미하는 블러드를 이름에 붙인 거죠.
뭔가 오싹해지네요. 근데 그렇게 또 오싹한 건 아니고 예쁜 달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거 보통 우리가 월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블러드문 현상이 발생하는 개기월식, 그냥 월식과는 좀 차이가 있나요?
우선 월식은 태양, 지구, 달 이 순서로 배열이 돼서
네.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 자체를 말하고요. 태양빛 일부를 차단하는 반그림자에 걸쳐서 달의 일부가 가려지면 부분 월식,
네.
전체가 쏙 가려지면 개개월식이라고 합니다. 해가 가려지는 일식과는 다르게 이 월식은 지구가 밤인 지역 어디서나 관측할 수 있습니다.
네.
개기월식 현상도 최대 약 100분까지 관측된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은 또 특히 더 컸잖아요.
네.
유독 특별했는데 슈퍼 블러드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건 또 정확히 어떤 의미죠?
슈퍼문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네.
달이 지구에 가까이 접근해서 아주 크고 밝게 보이는 현상인데요. 이번에는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날 개기월식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2018년 1월 31일 이후로 3년 만에 슈퍼문과 개기월식이 동시에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오후 8시 9분쯤 달 전체가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고요. 약 18분간 이어졌다고 해요. 이때 북한에서도 관측을 했는데 날씨가 흐려서 이 부분적으로 월식 현상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관측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블러드문처럼 명칭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이름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블루문인데요. 앞에서 붉은 빛만 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그럼 푸른빛의 달이어서 블루문인가요?
푸른빛 달이면 너무 예쁘고 신비로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런 색을 띠는 달이 아니고요.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뜰 때 두 네. 번째로 뜬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달이 지구를 도는 주기가 약 27.3일이고 네. 모습이 변하는 주기는 29.5일인데요. 한 달이 28일이나 29일인 2월을 제외하고는 1일이나 2일에 보름달이 뜨면 네. 그 달의 끝자락인 30일이나 31일에 주기를 다 채우고 다시 보름달이 뜨게 됩니다. 네. 2, 3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데 서양에서는 이걸 불길하다고 해서 대신한다는 의미의 옛말이었던 블루를 붙인 거죠.
아, 또 달을 부르는 명칭에도 이렇게 많네요. 뭐 블러드문, 슈퍼문, 블루문 오늘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게 다 공통적으로 자주 보기 힘든 현상이라서 사람들이 또 많이 검색을 한 것 같네요. 다음 블러드문은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그때 또다시 소식 전해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검색어 살펴볼게요. 스모킹건. 이거는 직역하면 연기나는 총인데요. 이건 또 어떤 뜻일까요?
네,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결정적인 증거를 가리킵니다.
네.
총에서 총알이 발사되고 나면 총구에서 연기가 나죠.
그렇죠.
이 모습처럼 사건 현장의 용의자의 총에서 연기가 난다면 아, 이 사람이 쐈구나 바로 알아챌 수 있듯이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졌습니다. 아,
자, 이 말의 유래가 좀 특이하다고 하던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죠. 아서 코난 도일의 작품 셜록 홈즈, 여기서 나온 대사라고요?
네, 셜록 홈즈 시리즈 중 하나인 글로리아 스콧에 나오는 대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예.
소설 속에 살해 현장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목사는 연기나는 총을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목사를 살해범으로 지목을 한 건데요.
네.
원래 소설에서는 스모킹 피스톨, 연기나는 권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후에 스모킹 건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아, 소설에서 처음 등장을 했군요. 근데 요즘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네.
혹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바로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네.
여기서 워터게이트는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민주당 선거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던 사건이죠. 이때 사건을 조사한 바버 코너블이라는 의원이 닉슨 대통령과 수석 보좌관 사이 오간 대화를 담은 녹음 테이프를 가리켜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스모킹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워터게이트 사건이 또 이 스모킹건을 탄생시켰는지는 처음 알았는데요. 그럼 요즘에는요, 어떤 보도에서 이 표현이 좀 등장 많이 할까요?
워낙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 관련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의 충돌 과정에서
네.
언론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을 폭격한 일이 있었죠.
맞아요.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국제사회 여론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 건물에서 하마스의 전자정보전 부대가 활동했다는 걸 입증할 스모킹 건이 있으며
네.
이걸 미국에 제시를 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약 50년 전부터 일반적으로 쓰인 표현인데도 최근 이슈에서도 끊이지 않고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뉴스에서 스모킹 건 볼 때마다 셜록 홈즈 뭐 이런 걸 떠올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 화제의 키워드로는요, 블러드문과 스모킹 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김정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벌써 6월의 첫날이라고 아쉬움과 초조함을 가지게 되지만 또 새로움은 늘 즐거움과 설렘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다라는 말로 6월의 문을 열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어로 기분 좋다는요, 쩐 카이신이라고 합니다. 쉽죠? 자, 여기서 카이신이라는 말에는요, 기분을 상쾌하게 하다, 기분 전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쩐 하면 굉장히 많이 들려드렸어요. 정말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어로는 이 단어 둘을 붙여 써서 기분 좋다라고 하니까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다, 전카이신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써보시길 바랍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6월 2일 수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평안도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6도, 해산 9도, 청진 11도, 강계 13도, 함흥 14도, 개성 원산 15도, 신의주 사리원 해주 16도, 평양 1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 16도, 삼지연 19도, 신의주 20도, 함흥 원산 22도, 해주 23도, 강계 해산 25도, 사리원 26도, 평양 개성 27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9% 상승한 $66.9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28% 상승한 1910.6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유월물 가격은 온스당 28.0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36.26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6월이 열리면서 날씨도 이제 부쩍 더 더워져 갈 텐데요. 전염성 강한 A형 간염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하나만도 벅찬데 다른 질병들까지 조심해야 하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발생한 A형 간염 환자 2,4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나 늘었다고 해요. 지난해 같은 기간 한 1,300명대였거든요. 이 병의 대규모 유행이 있었던 2019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에 같은 기간 환자 수로는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감염원 중 하나로는요, 조개젓의 원료인 소금에 절인 중국산 바지락살, 이게 지목이 됐다고 하네요. 질병청은 전국에 A형 간염 주의보를 내리고 껍질이 두 개인 조개류는 반드시 85에서 90도 열로 4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A형 간염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걸리면 대부분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지만 20세 이상은 급성 간염을 일으켜서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나 요양까지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니까요. 모두들 각별히 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외출 후나 화장실 다녀온 뒤에는 손 씻기 더 철저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일, 채소 이런 것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물은 또 항상 끓여 드시길 바랍니다. 다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한국의 실력파 가수죠. 이적 씨와 김진표 씨가 1995년에 결성한 듀엣 패닉이 2005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정류장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칠 텐데요. 6월 1일을 여는 버스일까요? 기차 혹은 택시일까요? 여하튼 첫차를 올라탄 오늘 하루였습니다.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가지만 늘 조금 더 차분하고 평온하게 나만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버스나 기차를 잘못하는 일도 없도록 언제나 하루하루 더 소중하고 알차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들으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해질 무렵 바람도